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으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우리 평생에 주 앞에서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그 노래 우리 영혼 깊숙이 각인하여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 노래 부르기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14만 4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진리 또 힘을 가진 앎은 노래를 통해서 응축되고 또 노래를 통해서 전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시위 현장에 가보면 정치적인 힘을 결집해야 할 때면 그들의 주장을 담고 있는 노래가 되게 불려지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노래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들려지는 노래가 요한계시록 4장 또 보좌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찬송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찬송은 다시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14만 4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진실한 자들만 배울 수 있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기록이 있고, 그 후에 요한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그리고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어떤 노래가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하면서 뭐라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심,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 한국말을 말하는 이 족속에서 자기 피로 그가 원하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사서 거저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겁니다. 백화점 가서 무슨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현실,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는 이 구원의 현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는 거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에 일어난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응축되어 있는 이게 노래인 거예요, 노래. 오늘 다윗이 그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이 반복되는 히브리 표현 아니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환난의 날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도우시는 이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왜? 라고 대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결정적인데. 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 불렀어? 할 때 그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그 놀랄 철렁할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이래 보여도 우리가 이래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분에 관해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체험되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정말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그가 보면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불러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구원을 받으리로다라는 이 히브리 성경은 내가 구원을 받았도다 혹은 내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영어 번역에는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시고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찬송받으실 누구요?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찬송받으실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 참으로 기가 막히신 하나님. 어쩌면 그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 이 찬송이란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그가 이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가 23장에 보면 이 광야 남쪽 마론 광야 아라바에 있었을 때예요. 십사람들이 그가 거기 있는 걸 알고 가서 사울에게 그가 지금 어디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그를 쫓겨오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이리 쫓아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가 저쪽으로 쫓아오면 이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해서 압박해오는 그 순간이 있었다고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쫓아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곤 했었는데 이건 완전히 둘러싼 360도가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황에서 그를 압박해오는 순간에 이젠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급하게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와서 뭐라고요? 왕이요, 급히 오셔야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에, 그 상황에 다윗을 딱 눈앞에 두고 사울이 돌이켜 블레셋을 치러 가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쓰시는데 그 어떻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저도 언젠가 제 인생에 대해서 정리해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아니,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이렇게 좀 이제 써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그 쭉 써내려간 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걸 혹시, 그냥 이게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걸 혹시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형편없는 작품이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야, 감독이 어쩌면 이렇게 우연을 많이 썼어. 감독이 어쩌면 이렇게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 많아. 이건 연출을 잘못했구만. 어떻게 사람의 인생에 하필 그때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냐고, 하필 왜 그때 그 사람이 거길 가냐고, 하필 왜 그 사람이 그때 거기 나타나냐고 하는 이 우연의 순간, 기가 막힌 타이밍.
근데요,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봤더니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인생의 고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요번에 급히 불어나는 물이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이 창고라는 가득 찬 물이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의 삶이 그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펼쳐졌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신 사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어떻게 헤아리게 되냐면, 성공한 사람, 풍성한 사람, 안온한 사람, 근심이 없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평안한 사람, 그렇게 우리 생각하게 돼요. 아, 그걸 보니까 당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당신이 기쁘고 당신이 그렇게 잘 풀리는 것 보니까, 아, 당신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군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되기 쉬워요. 또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 네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말을 하는데, 시편이 150편 있어요. 시편이 150개의 기도 또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시편의 그 부제, 다윗이 쓴 시다라고 되어 있는 부제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73개 있습니다. 근데 그 73개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쭉 헤아려 봤는데, 그 안에 원수, 내 원수, 나의 대적, 나를 해하려는 자, 나를 해치려는 자, 나를 죽이려는 자라는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저 원수를 하나님 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원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 대적에 대한 언급이 있는 시편이 47개예요. 다윗이 쓴 시편 73개 중에 47개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26개의 시편 중에 다윗이 한 노래에 보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의 행한 일에 대하여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게 그 나머지 26개 중에 17개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를 하나님, 저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원수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73개의 시편 중에서 64개가 있다고, 88.8%, 89%. 다윗이 10번 기도하면 9번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고 10번 기도하면 대적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했어요. 9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기쁜 찬송시였다고요. 다윗이 평생 노래했던 다윗의 기도 73개 중에 90%가 원수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라면, 그리고 오늘 그가 이렇게 노래했던 거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의 인생은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장수와 같이 엄습하는 그 환란 가운데 오늘 기도했던 오늘 우리 기도로 고백했던 그 줄줄이 이어지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게 이게 정당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은 기쁘고 평안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은 기쁘고 평안해요. 그런데 이 기쁘고 평안한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은 기쁘고 평안하다 그러면 그에게 문제가 없다, 환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내게는 환란이 있다, 내게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우린 다윗의 시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의 시편에 원수가 없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나하고 같이 내 밥상에서 나하고 같이 밥을 먹었던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비방하고 나를 향하여 욕하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면 차라리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하며 나하고 같이 식사했던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어떻게 그들이 나를 배반할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하는 이 기도, 이 기도를 다윗이 열 번에 아홉 번을 해야 했다면 말이죠, 여러분과 내 인생이 문제 가운데 환란 가운데 던져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 그가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 또 거기도 원수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원수 앞에 서야 하고 원수와 대면해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하는 인생이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그 가운데 그 창수와 같이 많은 물과 같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뒷부분에서 읽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손을 내려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그냥 편안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고생고생하다가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다가 죽을 것 같다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그 결정적인 반전이 있을 때 제가 너무 촌스러웠나요? 그럼 얼마나 그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기쁨은 열 번에 아홉 번은 원수를 무찔러달라고, 저 원수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이고, 내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예외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내가 슬픔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워야 하는 것과 같은 다윗의 노래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슬픔을 넉넉히 이기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평안,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릴 기쁨이고 여러분과 제가 누릴 평안이에요. 그래도 우리 기도할 때 열 번에 아홉을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열 번에 아홉 번을 하나님 이 보수해달라는 말은 이거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내 한 좀 풀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윗에 비해서 훨씬 복받은 사람이에요. 인정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네. 근데 저는 한편 생각하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 좀 편안하게 놔두시지, 그죠? 어쩜 그렇게 이걸 이렇게 우리를 아닌 말로 좀 버릇없는 말로 우리를 이렇게 굴리시나, 그죠?
근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이야기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도예 중에 긴츠케 아트라는 게 있어요. 도자기가 깨지면 그 깨진 도자기를 조각들을 모아다가 그 사이에 금분을 넣어서 그 깨진 조각들을 이렇게 다시 모아 붙여서 다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깨지기 전에 그릇보다 그 깨어진 그 사이에 들어간 금분으로 다시 빚어진 그 도자기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걸 이제 긴츠케 도예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그 아주 거친 나무를 가지고 이 화병을, 예쁜 화병을 만드는 걸 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이제 틀에다 놓고 막 돌리면서 이렇게 끌러 막 깎더라고요. 이제 막 깎는데 이게 대충 모양이 갖춰졌어요. 근데 막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고 흙을 털고 깎아내고 했는데도 모양이 안 돼. 저게 화병이 되겠나 싶은데, 그거를 이런 통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이 수지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만드는 투명한 아크릴 수지를 그 안에다 물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거를, 그 나무 조각을 그 안에다 푹 담그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굳어져서 그 수지를 더불어서 이 나무를 깎아냈는데, 세상에 보석이, 그런 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에 막 굴릴 때, 저 웅덩이에 내덩들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깨지겠지. 팍팍 깨지겠지. 상처받고 쓰라리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개입,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이렇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안에 잠길 때 하나님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되는 은혜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을 겪어가는 그 가운데, 그 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빚어가신 그 은혜 말이죠. 저는 이게 우리의 환란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과 저는 못 돼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 닦아서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잘못 어그러진 뼈는 그거 똑바로 펴려면 부러뜨려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러뜨리시기까지, 우리를 환란에 밀어넣어 우리를 깨뜨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때문에, 그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 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찬송받으실 나의 여호와,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 또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는데,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근데 어저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저께 추석이라 부모님 댁들을 계속 이제 방문해야 되니까 아내가 계속 이제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금요일부터 말씀을, 그 전부터 말씀을 폈지만 역시 이 숙제는 전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씨름을. 제가 그게 마음에 걸리는지 계속 어저께 그 말씀. 근데 그의 성전에서 들었다 그래.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었다 그래.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어요. 아마 성막이 있었겠죠. 고라자손의 노래를 보면 악인의 처소에서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처소에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성에서 하루 사는 게 좋고, 그의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가 되는 게 좋사오니 하는 그 고라자손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와 다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성막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 그의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환난 중에서 그에게 아뢰었다 그랬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서. 그럼 환난은 왜 환난이에요? 다윗이 쫓겨나서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성전이 아닌 성막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막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갔죠. 환난이 왜 환난이냐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인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말은 그의 삶의 형편에 그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상황인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즐겁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적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환난 중에서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거죠. 환난 중에 사울에게 쫓기어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 아기스 왕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될 때 그들의 용병으로 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됐을 그때 아둘람 동굴에서 아내를 빼앗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 환난 중에서 그가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 중에는 아파서 병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예배하러 나오지 못해도 그가 그 침상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주일날 일해야 돼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라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포장하면서 하나님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공간도 만들지 못하는 그곳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소리내지 못하고 읊조리며 찬양하는 그 소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은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랑 구별되어 거룩하게 우리랑 구별되어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이 환난의 자리, 저 이 진흙구덩이와 같은 자리, 이 똥구멍, 이 거름더미와 같은 자리, 한나의 기도, 이 거름더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런 이 삶의 지저분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하고 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사 이 똥 묻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이 은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 저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은밀한 곳 가운데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걸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드러나 인정되거나 드러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이라고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런 핫라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처지든지 환난 중에서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 핫라인이 누구에게 허락됐다? 여러분과 제게 허락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건 어떻게 다시 뭐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크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다시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8절에 그의 귀에 들렸는데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리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수풀이 피어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인 거예요. 원수 갚아주세요 청탁할 때 이런 분이 들어주신다 이거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이런 분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분이 꾸지람 하시고 콧김을 내뿜으시고 그분이 임하시면 땅의 기초가 나타나고 물밑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모든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부를 때 이 어미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 보고 올라와 너 좀 올라와서 얘기해봐가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분이 위에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말씀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나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약하면 구원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약한 상대랑 이렇게 뭐 한다 그럴 땐 우리를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왜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손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아,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구하잖아요.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쫓겨났다.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났다. 완전한 인도하심이죠. 그때처럼 기뻐해야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때 이제 우리 할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할 수가 없네요. 이제. 나를 대적하는 상황과 원수가 나보다 강하네요. 나의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신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이 아 이거 뭐 간단히 해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사들이 아 이거 어렵습니다 해도 이 치료 결과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거죠. 문제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클 때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나보다 강력할 때 재앙의 때 그들이 와서 나를 압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19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셨도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이 좁은 곳에서 숨어 있었는데 나를 넓은 곳으로 드러나게 인도하시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큐티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악한 순간 너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잘못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 거울을 보고 살펴보고 말씀 앞에서 살펴보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야, 난 내가 좋아 죽겠다, 나는 네가 정말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윗이 안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잘 정리하고 가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요거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떠나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나를 갚아주셨고 또 24절에 또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를 지켜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를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 18편에도 이 시편 18편이 이 병행하는 말씀인데 동일한 내용이 시편 18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 쭉 쫓아오면서 이제까지 쫓아온 다윗의 삶이 우리 기억에 아직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질문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 밧세바 사건은요? 하나님 다윗이 그 아키스 왕 밑에 있으면서 그 아키스를 속이고 살았던 그 일은요? 그 압살롬을 포함해서 그 다윗의 집안에 그 역지능 집안이 있었을 때 다윗이 행했던 그 애매한 그 태도와 모자란 점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완전하지 않은데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실려 있어요. 행위로 볼 때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공부 좀 한다 예수 믿는다 싶으면 다윗의 스캔들, 다윗의 간음 사건 반드시 겪게 돼 있잖아요. 그 누가 봐도 수치스럽고 누가 봐도 잘못한 완전하지 않은 다윗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면서 다윗이 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며 다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며 라고 고백한 그의 고백도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이 두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완전하며 우린 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근데 이 완전함이라는 타멤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그의 시대에 완전한 자라 탐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통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탐임 완전하라. 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노아 완전했나요? 아니, 구원받고 나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노아 완전했나요? 아니죠. 요즘 우리 아침 예배 때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 완전했나요? 아니죠. 특히 여성분들 고개 짤레짤레 흔들잖아요. 두 번이나 자기 부인을 위험에 처하고 하나님이 나서서 개입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자기 부인만 들고 동침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런 일. 그러면 그들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엔 그 넘어짐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삶엔 미끄러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완전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노아를 향하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신 이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하다라고 그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인정하신 이유, 그 비밀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고, 다윗도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그 앞에서 완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과 의의 궁극적인 의로움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 안 하고 법을 잘 지켜서 완전해,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원래 100%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참회시를 보면, 주여 내 안에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로 주의 사람으로 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그가 온전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가운데 그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넘어지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주 안에서 잘못해서 잘못한 걸 깨닫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아파하면서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 우리가 그 앞에 행하여 완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행할 때 주님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런 삶의 경험들로 가르쳐줘요. 그게 무엇이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약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심을 보이시리로다. 주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의 언약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아, 내가 교만해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겠구나 라고 우리 삶에 대해서 예측하게 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노래해야 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경험에서 그때 나를 도우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굴리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깨어지고 우리가 상처받는 그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성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거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미암아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결국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서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살면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숙제 뭐가 있냐면 찬송가를 하나 고르셔서 찬송가를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매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4월 달에 연세가 높으신 제 장인어른께서 뇌졸중을 겪으셨어요. 큰 뇌졸중이 왔는데 다행히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큰 뇌졸중은 이제 풀렸지만, 그래서 여전히 오른쪽이 약하셔서 겨우 겨루시고, 근데 마침 그 풀었을 때 그 피떡 하나가 떨어져서 말하는 센터를 딱 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잘 못하세요. 얘기는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고 의식은 아주 맑으시지만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 찬송하십니다. 말이 막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 처음 했던 말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었죠. 그 찬송이었고요. 날 사랑하심, 날 상하심, 성경에서 말을 해보세요 하면 못하세요. 그런데 찬송하라고 하면 하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버리. 늘 평소에 불렀던, 때가 되면 늘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 찬송을 지금도 말씀 못하시지만 아버님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부를 노래, 우리가 주 앞에 서서 부를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어렵게 기도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찬송가를 하나 정해서 그 찬송가를 암송하시고 날마다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이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일어나서 우리 이 찬송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진들이 총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 앞에 나와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지난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하고 예물도 갖추어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 할 수 있고 더 많은 순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저 진흙구더미 같은 너무도 급한 환란 속에서 창수와 같이 나를 엄습해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생각나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지저분한 내 삶의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내미사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하나님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사 그 앞에서 나를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고백과 노래를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가 거할 성전이라고 하시고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느 때든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결심 오늘 이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기뻐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거룩한 손을 내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증거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언제나 숨쉬듯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